오늘 저희가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그들이 요한에게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이 말씀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조금만 조정해 주시겠어요? 제가 작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듣기에 괜찮으신가요? 저만 좀 그런 건가요? 게인을 조금만 더 높여 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좀 유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지 좀 대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침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지요. 또한 사람 또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요한 마가가 있죠. 마가 요한. 그래서 마가 복음의 기록자로 생각되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요한 중에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보는 이 요한은 우리가 흔히 침례자 요한 이렇게 부르는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 이렇게 돼 있었죠. 영어로는 이제 John the Bapti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 아버지가 대단히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에 속해 있겠죠.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아버지와 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 또한 이제 그 아론 계열이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겠죠. 신실한 어머니와 신실한 아버지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늦둥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자녀를 얻듯이 그것도 또 초자연적으로 얻듯이 이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 또한 대단히 연로한 상태였는데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하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이 출생 배경과 또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에 있어서 이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또 이 사명이 막중한 그런 사람도 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드물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13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이제 사가랴 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자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길 때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 여기 보니까 이것이 이 침례자 요한의 태어나는 것이 단순히 그 늙은 부모 밑에서 막둥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늦둥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만 기쁨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요한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참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러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낙태가 잘못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생명체 그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분명한 생명이고 그것이 벌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었다. 너무 놀라운 사람입니다.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며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 대언자만큼 뛰어나게 생각하는 대언자가 거의 없습니다. 모세 정도가 비견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대언자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이제 침례자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다시 이제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그 이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러 간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왔을 때 문안을 했을 때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어놀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으로 뱃속에서부터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영이 서로 이렇게 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그 아기의 영과 이 침례자 요한이라는 이 아기의 영이 서로가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교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이런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또한 나사르인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다 나사르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나사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구별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어떤 행동 자체가 삶의 방식 자체가 구약의 그 위대한 대언자였던 엘리야와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사분영주 헤롯 안디바도 이 침례자 요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대언되었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대언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의 맨 마지막 대언자였던 말라기 대언자가 대언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아, 지금 누군가가 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대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이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온전히 모셔드렸다면 그러면 이 침례자 요한이 그냥 그대로 약속했던 엘리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람이 또한 이제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인데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회개의 침례를 받을 그런 필요가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침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제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자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자 요한을 일컬어서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의 모든 이 대언자들 참 많은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큰 대언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대단히 훌륭한 이 침례자 요한, 이 침례자 요한이 이제 선언하는 그 말 중에 참으로 놀라운 말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성경 본문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한창일 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서서히 침례자 요한에게서부터 침례자 요한 자신도 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참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사람이어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더 큰 혜성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침례자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전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그에게 나와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의 이 제자들 우리가 모든 세대 어느 세대에나 누군가가 이렇게 한 축을 이루고 권력을 형성하게 되면 그 밑에서 그 사람의 어떤 후광을 입어서 자기도 한번 출세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다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 자기 선생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선생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참 질투심이 생겼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참으로 이 침례자 요한의 참 훌륭함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자기의 역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너무나 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이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치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면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3장보다 앞부분에 1장이지요 아마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인데 나는 그 신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랑의 친구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이 신랑이 온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신랑의 친구의 자리를 내가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즉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어떤 분이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네 자로 줄여서 그흥 나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치 있고 참 적절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침례교회 대구에서 목양하시는 최재건 형제님이 아마 이 닉네임을 이거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흥 나쇠 참 참 좋습니다. 그흥 나쇠 무슨 돌쇠 이름 같나요? 충직한 돌쇠 이름 같죠?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그 말씀의 이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제목을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 자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설정할 때 이제 네 가지 대표적인 그 패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모든 영적 존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다음에 네 가지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쇠, 나 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쇠하여야 하고 나도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쇠, 나 흥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쇠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는 그 흥, 나 흥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도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 마지막으로 침례자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 흥, 나 쇠.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러한 관계 설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쇠, 나 쇠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쇠하여야 하고 나도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론상 저희가 이런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원하는 피조물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제 소위 염세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세상이나 인생이나 이런 모든 것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되든 나는 상관없고 내 인생도 어찌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쇠, 나 쇠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그 쇠, 나 흥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쇠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내가 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라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혹은 내가 흥하기 위해서, 바꿔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필요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감히 이렇게 참 피조물치고 이 창조주에 대해서 이토록 불손하고 뻔뻔하고 무례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마귀, 사탄 마귀일 것입니다. 이 마귀는 실제로 그 쇠 나 흥을 추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헤롯을 충동질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 마을에 그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에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없고 거기에 예수님이 포함돼서 죽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한창 사역하고 계실 때 나사렛 지역에 그 사람들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마귀의 충동질을 받아서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거꾸로 떨어뜨려서 죽이려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귀가 온 유대인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때 아마도 마귀는 그 쇠나 흥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는 그흥 나흥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얼핏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태도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분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서로 윈윈, 그렇죠? 예, 상생,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이 만약에 영원한 상태에서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성취로서의 그흥 나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도 흥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도 흥하게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신 계획의 성취의 결과로서의 그흥 나흥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이 현재 이 세상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설정이라면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관계 설정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인기를 끄는 그러한 모토가 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내 삶도 물질적으로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흥하고 나도 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복음 또는 번영신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온 세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기독교계를 휩쓸고 있는 그러한 신학 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유혹은 마치 분별이 없는 이 청년들을 반쯤 벌거벗은 차림새로 꿰어내는 창녀의 그러한 꼬드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사악한 꼬드김인 것입니다. 그흥나흥. 얼핏 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언제나 십자가 다음에 오는 영광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오는 영광.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이지 결코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십자가 다음에 이제 오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바로 그분이 흥하고 나도 흥하자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흥 나흥이 이 현 세상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실제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구원의 진행 과정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왜 불가능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몸과 혼과 영의 신비한 삼중 복합체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비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물질 부분과 비물질 부분이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그 말씀이 어떤 겁주려는 그러한 어떤 공허한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말씀은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분명히 뭔가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아담의 영이 즉시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곳,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즉시 분리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영이 제일 먼저 죽은 것입니다. 즉시 죽은 것입니다. 혼은 어떻습니까? 혼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죽은 것입니다. 혼이 멸절되었다, 혼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혼은 결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혼도 결코 멸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 혼이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몸. 아담의 몸은 범죄하고 나서도 930세가 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930년 이후에는 그 몸도 죽었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확하게 이것의 반대의 순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써 우리 영이 즉각 살아납니다. 살려주시는 영, 퀵크닝 스피릿, 그 살려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영이 즉시 제일 먼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혼은 영원한 운명이 그 순간에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할, 정죄받고 불타야 할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즉시 그 운명이 바뀌어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품들,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제일 마지막에야 구원을 받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까지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서부터 보니까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오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지위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는 이 썩을 이 육신, 이것이 지금 썩지 아니할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보니까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잔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몸 안에 사는 동안은 성취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몸이 썩지 않는 그 몸을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은 우리가 여전히 육적 본성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몸, 부활한 그 몸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예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육적 본성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제 속사람과 이 겉사람, 즉 새사람과 옛사람, 다시 얘기해서 거듭난 본성과 거듭나지 않은, 거듭나기 이전의 본성, 육적 본성, 이것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본성이 충돌하는 문제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본성, 즉 거듭난 본성과 옛 본성, 즉 육적 본성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이 모두가 다 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초점입니다. 지금 그 흥, 나 흥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흥하고 나도 흥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전히 육적 본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충돌하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서 흥하고 내 옛 본성도 내 안에서 흥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흥하면 하나는 쇠할 수밖에 없고 내 육적 본성이 쇠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쇠하면 내 육적 본성이 흥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흥 나흥, 이것은 대단히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교활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은 과도한 자기사랑과 쾌락의 추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쇠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속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의 모든 사람의 특징은 과도한 자기사랑과 그 다음에 쾌락의 추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이러한 것이 만연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한 것, 이것을 내가 반대하진 않지만 그러나 나도 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높임을 받고 나도 사랑을 받고 나도 잘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침례자 요한이 말한 바 그 흥 나쇠인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바로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는 바로 이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흥나쇠의 이 태도, 이것은 어떤 강압, 강요에 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기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흙나쇠의 이 태도는, 이 관계 설정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관계 설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정확한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이 인간을 구원하고, 이 인간을 즉 저와 여러분을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쇠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관계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스스로 쇠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쇠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가 쇠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본인이 쇠하고 사람을 흥하게 하는 길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그 묘사를 보니까 사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가 흥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쇠하고 인간이 흥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 하나님의 이 라이프, 삶의 특성이 그대로 우리 삶에도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특성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사랑, 내가 흥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이 흥하여야 하겠다는, 상대가 흥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이것이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나 압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에서 그분이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내가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이 관계를 설정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예수님 대신에 이 지상에 남겨놓은 지상 대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이 각각의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함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형제 사랑의 간증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대하는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면, 내가 두드러지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두드러지는 한도 내에서, 내가 대접을 받는 한도 내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초라하게 되는 일이 있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내가 다른 지체들이 하는 일에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최소한 그흥 나흥, 그가 흥하면 나도 흥하겠다, 그가 흥한다면 최소한 나도 흥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흥할지언정 그는 쇠해도 좋다, 최악의 경우에 내가 쇠할 수밖에 없다면 그도 쇠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러한 관계 설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은밀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두드러지지 못할 바에야, 내가 망할 바에야 내 지체도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낫겠다, 그가 두드러지는 꼴은 내가 볼 수가 없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내 지체들이 쇠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흥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러한 관계 설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 안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임 가운데서 내가 좀 쇠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낮아지고 다른 형제가 좀 두드러져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왜 그걸 못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특성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성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는 순간까지, 죽는 그 자리까지 자신을 쇠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이 쇠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시면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맡아서 온 이 침례자 요한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속성에 따라서, 그 특징에 따라서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둘이 같이 흥할 수는 없습니다. 둘이 같이 망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제 삶에 있어서 흥하셔야만 하겠고 저는 반드시 작아져야만, 낮아져야만, 쇠하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저 지체는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쇠해도 좋습니다. 아니, 저를 쇠하게 해주십시오. 저 지체가 흥할 수 있다면, 저 지체가 도드라질 수 있다면, 저 지체가 나보다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어두워져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목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 저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기꺼이 저 지체의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한 우리가 배도에 가는 모든 교회들로부터 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간증을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